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또 산업 안전에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한국의 위험물 저장 그리고 제조 관련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청호방지에서 제공해주신 이 순서도 이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걸 길잡이 삼아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규제의 핵심 논리를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순서도가 복잡한 위험물 안전관리 법규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몇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허가 종류가 딱딱 정해진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딱 보면 처음 나오는 그 녹색 육각형 질문 있잖아요. 최종 생산 품목이 위험물인지 아닌지, 이게 첫 번째 큰 갈림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생산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위험물이냐, 비위험물을 생산하느냐, 이 질문인 거죠.
정확합니다. 제조 행위 자체가 위험을 관리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죠. 위험물을 사용해서 위험물을 제조해서 판매하면 제조소에 해당하고요. 비위험물을 생산하면 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바로 위험물 제조소 허가가 필수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위험물을 제조하면 일단 제조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지죠.
네. 그 다음 질문이 지정 수량 이상 사용했습니까? 이거네요. 이 지정 수량이라는 말이 순서도 내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 지정 수량이라는 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딱 정해놓은 기준량이에요. 이 기준량보다 적게 취급할 때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각 시도의 화재 예방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지정 수량 이상이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각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진 않지만 지정 수량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허가 종류나 관리 수준을 딱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위험도 커지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뭐 그런 원칙이네요. 그럼 다시 제조 경로로 돌아가서 지정 수량 이상 제조하면 당연히 제조소 허가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정 수량 미만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허가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허가 없이 그냥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 제조소 허가라는 특정 허가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규제에서 다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서대로 좀 자세히 보시면 지정 수량 미만의 제조소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각 시도의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야 하며 제조의 원료의 저장 장량에 따라 저장 방식 선택 단계로 이어지거든요.
아하, 제조소 허가랑 저장소 허가는 따로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사용해서 위험물을 생산하면 제조소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물을 사용해서 비위험물을 생산하면 취급소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상은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제이고 원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마침 다음 질문이 위험물 원료를 보관하십니까? 이거네요.
네. 제조는 안 해도 원료 형태로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원료 보관도 지정 수량 이하라면 순서도상으로는 위험물 설치 허가 대상 아님, 이렇게 결론이 나죠.
네. 근데 원료를 보관한다면 또다시 지정 수량 이상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네요. 여기서 사용은 보관도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겠죠?
맞습니다. 하루에 최대 사용하는 양은 지정 수량 미만이라도 보관하는 원료의 저장량이 지정 수량 이상일 경우도 있거든요. 지정 수량 이상을 보관하면 저장소 허가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거쳐서 저장 방식 선택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복잡하네요. 그래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흐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경로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저장 방식을 선택하세요. 여기로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거냐에 따라서 허가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저장 방식 옵션이 나오죠. 하나는 캐미콘이나 드럼 용기 또는 말통 같은 용기를 써서 선반 같은 데 보관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아예 고정된 저장 탱크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요. 첫 번째 캐미콘이나 드럼 용기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면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 허가가 가능하고요. 저장 탱크 방식일 경우는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비교적 직관적이네요. 근데 여기에 해당 저장소로부터 3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만일 화재 시에 소방관이 안전하게 소화 활동하면서 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탱크 주변으로 3m의 공지가 의무이며 차량이 접근할 게한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먼저 언급한 건 5개 탱크는 저장 탱크를 이용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저장 탱크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와, 위험물 하나 관리하는데도 봐야 할 법규가 진짜 많네요. 순서대로 보면 또 다른 확인 사항이 나옵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물 내부 또는 신축하여 보관 가능합니까? 와, 이건 좀 말이 어렵네요.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옥내 탱크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 땅이나 건축물이 본인 소유이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새롭게 건물을 짓고 등기까지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관련 법규까지 다 봐야 하는 거죠.
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법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옥내 탱크 저장소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지하 탱크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하 탱크 저장소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니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와, 시공 시에 드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관리 차원까지 고려한 순서도이군요.
맞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가 공사비나 관리 차원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넓은 공지 확보가 안 돼서 5개 탱크를 설치 못하거나 건물 내부에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옥내 탱크를 설치 못할 경우 최종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저장 방식을 선택하든 그에 맞는 안전 요건을 다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순서도에서 나온 주요 허가 종류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 위험물을 직접 만드는 경우에 필요한 위험물 제조소 허가. 둘째, 위험물을 사용해서 비위험물을 생산하는 위험물 일반 취급소 허가. 셋째, 드럼이나 용기로 보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 허가. 넷째, 저장 탱크를 이용한 옥외 탱크 저장소 허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 허가. 땅속 깊이 묻어서 보관할 때 필요한 지하 탱크 저장소 허가 등으로 나뉩니다.
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핵심 허가들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결국 내가 하려는 활동이 제조냐 보관이냐, 그리고 취급하려는 양이 지정 수량을 넘냐 안 넘냐, 마지막으로 어떤 저장 방식을 택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핵심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순서도는 바로 그 핵심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허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순서도 제일 아래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실제 적용할 때는 위험물의 구체적인 종류나 시설의 세부사항 또 관련 법규가 계속 바뀌니까 최신 개정 내용 같은 거 고려해야 할 견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방서나 저희 청호방제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네, 오늘은 청호방제의 순서도를 통해서 복잡한 위험물 허가 절차의 큰 그림 그리고 그 핵심 논리를 파악해봤습니다. 단순히 아, 규제가 복잡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활동의 종류, 물질의 양, 또 저장 방식에 따른 위험 수준을 다 고려한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순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규제들이 있고 또 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이걸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네, 모든 규정의 근본적인 목표는 결국 안전 확보입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귀찮은 과정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이 규정들이 담고 있는 그 안전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규제의 목적,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 어쩌면 그게 가장 확실한 안전수칙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복잡한 절차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 네, 이 질문 한번 곱씹어보면서 오늘 탐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